다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주일에 베드로 전서 제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베드로 전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동역자 실로아노와 마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postle Peter's co-workers, Sila and Mark.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기록한 연대가 대개 주후 60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로 있으면서 기독교에 극한 박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갈릴리 해변에서 받은 부름을 받은 이후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있는 대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적어도 한 30여 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분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를 당한 것은 아마도 로마에서 한 주후 68년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순교를 당하기 전 아마 한 4, 5년 전에 기록한 편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을 따른 이후 오늘날까지 약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한 아름다운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나와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이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은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하나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도우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과 베드로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는 첫째로 신실한 동역자 실루아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원명입니다만은 약해서는 실라, 그러므로 실라라는 이름과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신실한 나의 동역자 실루아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었길래 바울 사도와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받는 신실한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신임을 받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신임을 받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신라를 가르쳐서 신실한 faithful my brother,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믿음직하다, 속이지 않는다, 책임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신실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사회가 인정을 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돕는, 베드로를 서포트하는, Silla was very much supportive to the ministry of Apostle Pet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할례를 받는 문제와 또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옥신각신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안디옥 교회와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파송을 한 것을 보면 이 실라가 얼마나 신임받는 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는 바울사도의 선교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실라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사도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혼자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신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함께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와 남편으로 짝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돕는 배필이라.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헬퍼라고 하는 말입니다. 돕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라는 바울을 돕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대한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신라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다가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베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우리 NIV 영어 번역에 보면은 With the help of Silla, whom I regard as a faithful brother, I have written to you briefly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 쓰는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문장이나 모든 것을 잘 해주어서 이 신라의 도움으로 편지를 써서 또 신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니까 터키까지 로마에서 터키까지 그래도 천 마일은 넘는데 그런 거리에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신라를 가르쳐서 나의 신실한 형제 A faithful brother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실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2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25년 동안에 이 교회가 참 가정에서 모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이 교회에 와서 임어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한 사람을 더 추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마가가 있었습니다. Not only Silvanus to Apostle Peter, there was a person named Mark.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So does my son Mark.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신실한 믿음의 아들로서 복음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는 기도의 어머니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에 보내어서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쇠사슬이 풀려져서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직행을 했는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집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복음 14장 14절 이하에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진 그 다락방 The upper room with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other disciples. That upper room also may be Mark's mother's upper room.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은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 다락방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추측을 한다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세워지기까지는 뒤에서 기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숨은 공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마가는 바울사도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간 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서 구브로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선교 대열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 마가는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이때 보면은 마가가 바울사도와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다 라는 사실을 볼 때에 그 이후에 이 마가가 다시 바울사도를 찾아가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빌레몬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는 바울사도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도 함께 바울과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마가가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두 번째로 로마 옥중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기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사랑하고 마가를 그리워해서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바울의 첫 번 로마 감옥 두 번째 마지막 감옥에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이 마가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동역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느 기간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선교에 또한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My son Mark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마가가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추측해 보면 아마도 마가는 어느 한 지점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가를 가르쳐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세이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세이비우스 of Caesarea. 그분은 주후 265년에서 339년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교회 역사에 볼 것 같으면은 한 주후 125년경에 기록된 그런 문헌인데 브리기아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파피아스였습니다. 파피아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베드로가 헬라 말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헬라 말을 통역을 했다. 그런 뜻도 되고 베드로 사도께서 글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가 다니면서 글을 썼다. 그런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는 이 마가를 어디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날 말하는 이집트에 있는 저 북쪽 도시 카이로에서 좀 더 북쪽으로 약 2시간 정도 자동차로 갈 수가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마가를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세인트 마크 메모리얼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 세프투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가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도 무언가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신실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천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로마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에게는 함께 택함을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번역을 보면은 She who is in Babylon chosen together with you sends you her greetings.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바벨론, 지금 말하는 이락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한다기보다는 로마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에는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마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열 가정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서포트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로마 교회가 뒤에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돕는 헌신된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택함을 입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hosen together with you.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교사들을 돕고 복음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에 사역한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몇 년간 사역했는지 모르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는 생명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소명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의 예수님은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로부터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편지를 쓰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과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의 박해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권면하기를, 사도께서 여기 계시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를 잠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양떼들을 버려두고 로마 시를 탈출을 해서 지금 로마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로마로 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그런 것이 전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쿠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쿠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은 헨리크 싱크비츠라고 하는 폴란드의 유명한 기독교인 소설가가 썼습니다. 원래 이 폴란드의 이 싱크비츠가 이 소설을 쓰게 될 때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정의를 위하여 항거하며 사는 그런 주제를 썼는 것인데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순교를 주제로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싱크비츠는 1846년에 폴란드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왈소 대학을 졸업을 하고 1905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 1896년에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물론 영화로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쓴 소설의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얼마쯤 왔는데, 이제 로마를 등지고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동행들에게 저 빛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Apostle Peter stopped and said, Do you see the light which is coming toward us? No, answered Lazarus, I se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빛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시다, Christ 라고 외치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땅에 놓고 흐느껴 울면서 그때의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하여 한 말이 Quo vadis Domine, 영어로 번역하면은 Where are you going, Lord? 주님이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간다. 거기서 나는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Now that thou are abandoning my people, I am going to Rome, ther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엎드려져서 웁니다.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Ad Roman, to Rome, 이 말을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는 일어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동료와 함께 다시 로마로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순교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그는 속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정복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이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주님, 로마는 주님의 도성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의 사명은 성취되었습니다. Raising eyes to heaven, he cried within himself, O Lord, thou did bid me conquer this city, which does rule the world, and I have conquered it. Thou did bid me found there thy capital, and I have founded it. Now, O Lord, it is thy city, and unto thee I am coming, for my work is fulfilled.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함께 일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같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Then God said, Let us make a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그 말은 하나님께서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마가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1998년도에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지금 예일대학 신과대학 교수인 볼프 교수님이 쓰신 교회에 관한 책 가운데 그가 그 책의 이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After Our Likeness, 그리고 부제를 붙이기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가운데 믿음과 공동체, Faith and Communion 이라는 그런 대목에서 그렇게 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쓴 글에 보면은 To believe in Christ accordingly means to enter into this corporate personality and for that reason also into communion with the other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향하여 복음에 대한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신라와 마가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로마의 성도들과 같이, 신라와 마가와 같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